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관심은 교회가 든든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겠습니까? 계명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사도 요한은 성도들과 함께 그러면 계명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하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 그는 사랑의 사도답게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일 뿐이에요. 교회는 무슨 일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모이겠어요? 왜 모여서 소란스럽게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벌써 사람을 부르는 호칭부터 그는 달라요.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는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6번 나오지만은 4장에서만 3번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의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지 흘려보내고자 하는 노사도의 어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죠. 그는 영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또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육신밖에 모르다가 육신의 정욕밖에 안목의 정욕밖에 이생의 자랑거리밖에 추구할 줄 모르던 우리가 영혼이라는 데 대한 관심을 두고 그야말로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추적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영혼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과도 같은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 영적인 추구. 그 때문에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 영적 관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혼탁함, 그리고 혼동스러움, 그리고 거짓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이는 것도 거짓말이 뭐 무성한데 두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분명히 두 눈 뜨고도 당하는 게 마술인데 우리의 눈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거짓이 있겠냐는 것이죠. 거짓 투성이고 혼동 투성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만났다는데 안 듣고도 내가 들었다는데 안 보고도 내가 봤다는데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이렇게 접속이 되기만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영이냐?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다는 말은 옛날에 위조 지폐 감별과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위조 지폐가 있지 않습니까? 은화나 금화나 동화나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두께를 좀 속이거나 무게를 속이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돈이 제 가치에 합당한지를 분별하는 것, 검사하고 검증하는 것, 이걸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 한 푼, 그 은전 하나, 금전, 금화 하나를 갖다가 진실과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아니 심지어 진짜 금화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확한 무게가 맞나 안 맞나를 위해서 그렇게 달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혼과 관련된 이 영적 세계에서 또 진리에서 그런 거짓을 분별하는 데는 소홀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진짜 가짜를 구별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요, 우리의 영혼이 걸린 문제요, 우리의 영원이 달린 문제라면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는 것이. 이게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죠. 끊임없이 그런 혼탁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기적이 나타나고 이사가 있고 무슨 뭐 신기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귀신까지 쫓았다는데 능력이 나타났다는데 아니 병이 낫기도 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거라는 것이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 안 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뿐인데 본인이 더 드러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요. 그 앞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그의 졸개 노릇을 하는 자들이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들은 더 그럴듯하게 보여야 속일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는 진짜라는 것을 내세울 이유가 없지만 가짜는 끊임없이 진짜인 척해야 하고 진짜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고 어쩌면 본인이 가짜면서도 가짜를 더 비판하는 그런 입술이 되고 말겠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분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무슨 뭐 나타났다 그러면 몰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서울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줄 선다는 얘기 흔히 들리거든요. 몰래 몰래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점보로는 못 가도 그런 데 또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점집까지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데 가면 마음이 좀 편하니까 거기 가서 내 신수 사주 보는 것과 뭐가 달라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요한 당시에도 벌써 저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란 마지막 날 오는 그런 그 이 저 그리스도 말고 어쩌면 조물의 저 그리스도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대표적인 저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어? 잠시 눈앞에 있다가 사라진 환상, 환영이지 이런 거죠. 뭐 몸을 잠깐 뭐 예, 30년간 목수 노릇하던 인간 요셉의 몸을 잠시 빌었다가 그냥 떠나신 것뿐이야.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죠.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하고 하는 이 호칭도 참 요한이 즐겨 부르는 호칭이에요. 자녀들아. 이건 원래 어린 자들아, 소자들아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작은 자들아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녀들하고 동일한 표현이에요. 이건 원래 부모가 자기 자녀들 놓고 부르는 표현이에요. 사랑과 친근감의 표현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 세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더 큰 자가 더 작은 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자가 더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따라서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은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내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고백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분의 입술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말이죠. 5절, 6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자, 앞에 영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영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죠.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진리의 영이 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돼요. 미혹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마음에 정한 바가 없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의심이 많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확고한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오히려 현실 인식이 분명한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왜 받으라고 합니까? 무슨 구체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그 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분명하게 알면은 마치 품 안에 안긴 아이처럼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에 생긴 철학들이 다 실존 철학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불안을 어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지듯 내 던져진 실존에 대한 불안.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 줄을 아는 것. 그 정체성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는 이거 아무리 펴봐야 안 들립니다. 안 읽힙니다. 뭐 펴면 졸리는 것 뭐 뻔한 거죠. 읽는 것마다 마음에 걸려요. 창조는 무슨 창조며, 무슨 무리를 걷는 건 무슨 무리를 걸으며, 죽은 나사로는 어떻게 살리며, 성령은 어떻게 뭐 애를 잉태하며,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따라서 이건 우리가 영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야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읽히고 맥히는 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밖에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는다. 그래서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언어부터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꾸 읽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습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습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익히지 않으면 죽음의 언어로는 생명의 언어를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또 성경을 뭐 읽는데 읽는 사람은 벌써 뭐 8번, 10번 읽었겠죠. 그러나 그 횟수도 잊어버리세요. 뭐 밥을 뭐 몇 끼 먹었다고 세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몇 년째 몇 그릇을 밥을 먹었다고 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족하지 밥그릇을 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이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언어로 우리의 사고를 갈아엎는 것, 생명의 언어로 우리의 죽음의 불안을 쫓아내는 것, 그게 성경 읽는 것이요. 그게 성경의 언어를 우리 안에 습득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고는 온통 죽음의 언어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저는 연초에 저는 미디어 금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도 뭐 이건 올려야 되니까 12줄 묵상은 그냥 카톡에 올리고 그냥 페이스북 열어서 보이지만 다른 건 하나도 그냥 안 보기로 했어요. 한 달 동안 내 신문도 언론도 안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인이 얘기를 하길래 정인이 무슨 얘기냐 했더니 애가 또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서 그 어디 카톡으로 하나 사연을 좀 적어 보내봐라. 기도라도 하자. 참 읽고 나니까 애통해야 할 일이에요. 왜 입양을 해서 애를 죽입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게 우리가 이 무슨 뭐 교회를 안 다녔나요? 뭐 집안에 뭐 그리스도인이 없나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 미혹의 영에 늘 시달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란 우리를 끝없이 방황하게 합니다. 정한 바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왠지 불안하다. 왠지 마음이 편치 않다. 그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읽는 까닭은 우리가 그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 잡고 살라 그러면 계속 이렇게 누가 건드린단 말이에요. 자기 편을 건드리나요? 적을 건드리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은 그냥 늘 건드리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건드리자면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아가서 보면 우리 가정을 허무는 그 담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고 그럴 때 여우가 어디로 출입을 해요? 그 구멍뚫고 조금 뚫린 걸로 출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 훨씬 우리가 방비하기가 쉽잖아요. 나는 원래 좀 돈에 약한 사람이다. 그러면 돈을 정말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음란에 약하다. 그러면 클릭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단 한 번 클릭이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이 시대는. 그냥 눈에 보기 좋다고 한번 눌렀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줄줄이 거기 엮여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혼자 앉아있다고 그 클릭 한번 잘못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거덜나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노출되어 있다고요.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무슨 TV, 무슨 말도 안 되는 TV에 온갖 무슨 뭐 BJ니 DJ니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저는 이 끝이 안 오는 게 오히려 신세계.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기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어떻게 아직까지 이 세상이 존속하고 있지? 망해도 벌써 심판받아서 망하고 끝이 나야 될 세상이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지? 그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아, 아직도 주님께서 구원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른다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게 애통한 마음이 있고 이게 전도자의 발걸음이 돼야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이에요. 이 사도 요한만이 한 선언입니다. 정말 정말 이 사랑받은 자답게 그는 예수님을 사랑으로 경험한 거예요. 요한은 이런 선포를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는 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주님을 그가 곁에서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선언 일곱 가지를 정리할 수 있었던 까닭도 그 선언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우리가 보면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또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우리가 5장, 4장 24절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뭐 그런 감흥 없이 들을 수 있지만 이건 저야말로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예요. 누구도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히브리인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은 불경스럽다고 말했을지 모르죠. 사랑에 대한 생각이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것이 요한의 기본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까닭,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까닭은 그 사랑이 성육신이요 말씀의 성육신이요 사랑의 성육신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그토록 강렬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그 사랑에 그가 메인바 되고 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동일한 얘기예요.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 사랑을 계시하는 나타내는 방법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대신 죽는 것,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보다 위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왜 그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은 무슨 선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단들을 향한 가장 절절한 반론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이단들이 끝에 가보면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저 입만 열면 예수 얘기도 하는데. 그저 뭐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치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사랑을 설교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한 걸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좀 온화한 표정으로 설교를 하지. 왜 그냥 뭐 그냥 싸납게 설교를 하는지 저도 참 못돼서 그래요. 아직도 뭐 갈 길이 멀죠. 저도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을 오해하고 사랑을 오염시키는 것이 교회라면 제가 피가 끓어요. 어떻게 교회가 아직도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교회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무슨 큰 건물 필요 없어요. 성가대 1,000명 세우면 뭐합니까? 안에서 싸우기나 하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속에 막 그냥 흥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는 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몰려드네 사람이. 뭐 가든 말든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만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위에서 세워진 교회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도 내가 도무지 모른다. 그럼 끝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말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일이 없습니까? 가정에도 들어가면 일이 있어요. 사랑하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일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교회 오면 일이 없습니까? 눈에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지요. 그러나 사역 부서를 만들지 않아도 사랑하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무슨 예산 결산 안 세워도. 그래서 제가 흥분하는 거란데. 우리는 교회 아닌 것들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가 걸려가지고 본질은 놓쳐버리고 일하다가 싸우고 일하다가 갈등을 빚고 일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떠나면 쳐다보기나 합니까? 뒷말이나 없으면 그놈은 좋은 교회예요. 가면은 이 말 저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넌더리가라는 짓을 지금도 하면서 이걸 교회라고 주장하니 누가 교회 오겠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교회를 이렇게 흩어놓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겠어요? 서로 사랑해라. 애들이 그냥 친하게 서로 놀기만 해도 친구들이 옆에서 붙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재미나게 노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게 전도예요. 이 아침에도 흥분하지 않게 앞서서 제가 화가 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냥 성경을 쭉 짜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먹으면 사랑이 생겨요. 그분이 사랑이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길은 없어요. 우리가 주고 나누는 건 다 가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가짜 사랑 때문에 목이 마르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찾아 헤매다가 여기 만난 것 아니에요. 이분 만났으면 해결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성경 한 권 지었으면 끝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으면 끝난 겁니다. 그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까닭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일어나는 변화일 뿐이에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 받은 이 사랑 흘려보내는데 제 인생에 소명이 있는 줄로 믿겠습니다. 받은 것 아낌없이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된 사랑, 여전히 내가 뿌리가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그 뿌리를 뽑아주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부셔주시고 나를 가루로 만들어서 주님 소리가 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단단한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반석 위에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건 주님으로부터 흘러든 사랑, 무한하게 흘러든 이 사랑을 어딘가로 흘려보내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끝길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요한 사도의 강력한 권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질책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